현재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정책에 반대하는 락 가수 로저 워터스가 콘서트 메시지로 대형 돼지 풍선에다 다윗의 별을 그려 넣어서 유대인 혐오를 불러 일으켰더랬습니다. 10년 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반유대주의 슬로건이 캠퍼스를 뒤덮고 있습니다. 마땅히 비난할 줄 알았던 아이비리그 대학 총장들이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자 대학 이사회가 총장들을 해임시키겠다고 나섰습니다. 반유대주의에 침묵하는 학교에 1억 불이나 되는 기부금이 취소되는 사태가 유펜에서 발생했다는 뉴스입니다. 두 달이 지난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후 오늘 12월 10일 성탄절을 보름 앞두고 있습니다. 지구촌에서 이 명절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난감합니다. 지난주에 설교했던 예수님이 다윗의 아들이라는 의미와 멀지는 않습니다. 원래 다윗 왕조 부활을 기대하는 호칭이죠. 그 의미가 확장되어 우주적 의미로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 원수를 발 아래에 둘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더라? 마가복음 12장 36절 말씀이지만 사실은 시편 110편 1절 인용입니다. 다윗의 아들은 이스라엘이 고대하는 기름 부음 받은 왕일 뿐만 아니라 왕보다 높은 지위 하나님 같다는 의미입니다. 변화산에서 만났던 모세와 엘리야보다 높은 지위입니다. 그런데도 그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자신을 객관화시킵니다. 인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은 인자이심을 공부합니다. 한자어 인자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 사람의 아들 한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여럿이라는 의미 변화를 배울 것입니다. 그 인자가 고난당하고 죽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것도 세 번이나 예고하셨습니다. 8장, 9장, 10장에 각각 나오고 있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이게 8장입니다. 9장에는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 10장에도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인자가 뭔지 자신과 인자는 무슨 관계인지 그리고 죽는다는 게 뭔 말인지 수수께끼 같지만 전달하고 싶은 의미가 얼핏 보이지 않으십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된다. 버림받은 자가 쓰임받는다는 말이죠. 여기에 딱 들어맞는 말이 영어로 vindication입니다. 고난 후의 영광이라는 표현에 합당한 인물이 바로 그 인자 사람의 아들입니다. The glorified son of man. 네, 신비스러운 호칭이죠. 출처나 유래에 대한 논쟁도 도서관에 쌓여 있겠지만 마가복음 스토리 속에서 인자는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마가복음 13장, 14장 두 군데에서 볼 수 있습니다. 13장 24절에 그때에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마가복음 14장 62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네. 인자, 사람의 아들이 이제 나왔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등장하는 그 인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 버림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쓰임받는 자가 될 것임을 보여주는 대표적 인물로 그 인자가 등장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의 역사와 맥락을 봐야 합니다. 다니엘이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는데 괴물 같은 짐승 넷이 나타났습니다. 역사적인 최강국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제국이죠. 흉악하고 포악한 모습입니다. 온 세상 약소국을 다스리는 힘을 과시하는 사자, 독수리, 곰, 표범 그리고 괴기스런 뿔이 많이 달린 짐승 이미지가 꿈에 보였습니다. 이때 예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괴기스런 짐승의 많은 뿔 가운데 제일 작은 뿔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드디어 인자 같은 이가 등장합니다. 구름 타고 와서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꿈입니다. 영원한 왕위에 오르는 그림이 보였더랬습니다. 네, 이런 다니엘의 꿈 이야기가 예수님의 죽음을 앞둔 마가복음 13장 이 시점에 인용이 되는 거예요. 때문에 이 구절들의 무게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되겠죠. 특히 작가가 구약의 정품 성경 다니엘서 구절들을 왜 가져왔고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살펴봐야겠죠. 결국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사람의 아들, 인자심을 풀어내기 위한 작업이겠죠. 오늘 본문 마가복음 13장은 사람들이 읽기 싫어하거나 외면하는 장절입니다. 묵시록, 재앙, 세상 끝날, 지옥이죠. 전쟁의 참화로 예배 처소가 더럽게 유린되고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는 멸망말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이런 재앙이 언제 일어날 겁니까, 예수님? 무슨 징후가 있겠지요? 그렇게 묻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내려다 보이는 감람산, 약간 높은 곳에서 앉아 말씀하십니다. 이른바 감람산 설교 혹은 강화라고 부르죠. 비교적 긴 설교인데요. 해산의 수구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Birth pang. 새 시대라는 아기를 출산하려면 겪을 진통 말입니다. 그 진통이란 소문으로만 듣던 재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백 년 전에 정품 성경 다니엘서를 읽는 민족이 아니겠습니까? 이방 정복자 시리아계 그리스 군대가 군홧발로 성소에 들이닥쳤음을 기억합니다. 돼지 머리를 성소 제단에 올리는 가증한 짓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좌정해 계시는 거룩한 성소를 능멸하고 이스라엘을 조롱하려는 의도입니다. 이런 상황이 또 올 거라는 거죠. 박해가 극심할 겁니다. 가짜 메시아, 거짓 선지자가 활개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비하라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는 관로 속에 이런 말이 있죠.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저. Let the readers understand. 무슨 말인가 하면 독자 재밌게서는 역사도 알고 무슨 뜻인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았으면 산으로 도망치세요. 이런 뜻이에요. 멸망에 가증한 것.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런데 200년 전에 돼지 머리가 성소에 올려진 그 끔찍한 동일한 사건을 배경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가복음 13장을 썼고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후손들의 유대교는 한우카라는 절기를 지킵니다. 지금 한우카가 시작됐습니다. 성소의 므노라라고 불리는 한우카 촛대의 불이 꺼지지 않더라. 그래서 자신들이 헬라 문명에 흡수되지 않았다고 자부하는 명절입니다. 하지만 한우카 명절을 좋아하지 않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마카비 패밀리 때문입니다. 그 가문이 비록 독립운동을 주도했지만 후손들이 엉망이었어요. 헤롯 대왕도 악랄했지만 그의 아들들도 정권 유지를 위해서 로마에 뇌물 바쳐가며 굴욕적이며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므노라라는 촛대 불을 밝히는 것이 뭔 대수냐? 율법에도 없는 절기로 왜 지켰느냐? 불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마카비가 무장독립운동이었지만 군사적 의미는 빼버리는 절기가 현대판 한우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마가복음 13장 말씀, 다니엘서와 의심할 여지 없는 직결입니다. 왜요? 그래야 그 신비의 단어 인자를 소개할 수 있으니까요. 작가에겐 이런 재앙의 날 도망칠 때를 분별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이슈, 인자, 사람의 아들을 발전적으로 독자들한테 소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6절에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이 연결고리가 얼마나 단단한가 하면 마가복음 13장 19절은 다니엘서 12장 1절 인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날은 환란의 날이 되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같은 헬라 말인데 마가복음도 비슷하게 인용했습니다. 그 날들에 환란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네, 같은 헬라 말이라도 200년의 시차가 있습니다. 이런 다니엘서의 배경이 있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부터는 창의적이세요. 그 환란의 끝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 선지자들의 예언을 가져와서 환란의 끝을 설교하시고 있습니다. 환란이 끝나는 그날 해가 어두워지고 달도 빛을 잃고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릴 거랍니다. 그리고서 인자가 권능과 영광으로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거다. 그리고 그 인자께서 천사를 보내 사방 땅끝 하늘끝에서 택한 자를 불러 모을 거라는 겁니다. 24절에서 27절이죠. 해와 달과 별이 언급되는 우주적 격변 이미지입니다. 이사야 13장, 요엘 2장, 3장, 이사야 34장 예언들입니다. 이 불길한 징조는 주의 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것도 원수의 나라 정복자 바벨론에 대한 심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의 정복자 로마에 대한 심판을 엄밀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직접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모릅니다. 생뚱맞죠? 하지만 독자인 우리는 압니다. 작가는 지금 독자인 우리와 소통 중이에요. 그러나 구름 타고 오는 인자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을 염두에 둔 것인데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성경에는 인자 같으니, 영어 성경에는 one like a human being으로 번역했습니다. 다니엘은 이미 흉악한 짐승 모습 넷을 보았어요. 포인트는 뭔가 하면 이들이 사람이 아닌 거예요. 당시까지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네 개의 짐승 같은 제국을 가리킵니다. 반면에 하늘 보좌에 높임받게 되는 인자는 바로 사람 같은 이스라엘인 거예요. 사람과 짐승의 대조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다니엘서에서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보세요. 나라와 권세와 온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혹은 그들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혹은 그들을 섬기며 복종하리라. 히브리 원문에 따르면 그를 단수 대신에 그들을 복수로 번역해야 옳습니다. 단수가 아닌 복수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천하 나라들이 복종한다는 거죠. 이런 백그라운드에서 마가복음 13장의 인자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인자입니다. 열방을 호령하는 이스라엘이란 말입니다. 환난 후 역전이 되죠. 열방 혹은 만방이 이스라엘을 섬기는 거예요. 이 인자를 이스라엘로 혹은 인자가 하는 역할을 이스라엘이 하는 역할로 대체해 보십시오. 단수 인물을 이스라엘 집단으로 대체해 보라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인자는 이스라엘을 예시합니다. 인자는 장차 있을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에 대한 지금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인자는 이스라엘을 구현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인자가 그의 개별적인 정체성을 잃는 것은 아니에요. 마가복음 13장 27절에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는 말이 추가되어 있어요. 이게 뭔 말입니까? 인자가 단순히 택한 자들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인자가 보좌에 오르신 후에 택한 자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모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작가는 지금 이스라엘보다 한 사람 인자가 예수님이심을 특별히 강조하는 거예요. 동일한 그 인자께서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시다고 마가복음 2장 10절에 말했습니다. 동일한 그 인자가 고난받으시고 배척받으십니다. 동일한 그 인자께서 오실 때에 마땅한 심판을 그 사람들한테 내리신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마가복음 8장 38절. 그리고 그 인자는 하늘 영광 빛나는 보좌에 오르기 위해 구름 타고 오실 겁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우리 독자들이 행간을 읽어내는 눈치가 있으시다면 마가복음 13장 본문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성전에서 심판을 선포하고 정확하게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 선언이죠. 11장입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언했던 마가복음 13장 1, 2절은 예수님께서 아포칼립틱 메시아라는 의미입니다. 성전, 예배 혹은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가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이게 무너진다? 이스라엘 역사에 이보다 더 가시적인 트라우마가 또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입만 열면 종말 종말이라고 말하는데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크리스찬들이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는 고난을 받는 것만큼 센 뭔가가 또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행히 정말 다행히도 성전 파괴가 마지막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후에 드라마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 이후 다니엘서의 인자로서 드러내 보이실 건데요. 영광과 권세를 장착하신 그 인자 말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 인자는 백성들, 정확하게는 인자로서 대표 역할을 했었던 그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실 겁니다. 이것도 신명기 30장 3, 4절의 약속과 언약을 소환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뜻인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네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네 역경을 잘 견디라는 격려 속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약속은 마지막에 있을 승리입니다. 언약, 약속의 백성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인자의 부활이라는 주제가 나오면 그것은 이스라엘의 부활이요 회복이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주목해야 합니다. 좀 더 얄궂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 인자 예수님 맞으세요?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고 예수님이 자신을 객관화하고 그 인자이심을 애들로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오히려 그 인자와 예수님 사이 등식이 깨지는 문장 같습니다. 예수님과 장차 인자로 오실 이와는 다르게 쓴 문장 같이 보이죠? 그렇지만 마가복음 작가에게 있어서 그 인자는 아예 예수님 전용 호칭이에요. 살짝 애드론 표현은 작가의 글쓰기 스타일입니다. 독자인 우리의 상상에 맡기는 글쓰기라는 거죠. 독자 재미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자료를 연결해 주니까 알아서 생각하시고 유추하시라는 겁니다. 아닌가요? 이런 애드론 글쓰기 패턴은 막판에 가서 드디어 밝혀집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신문 받으실 때입니다. 배석한 다른 제사장들도 있고 장로들, 서기관, 뭐 그 당시 학자요 전문가들이죠. 그 사람들 앞에서 진술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제보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가 메시아라고 사칭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나 엉성한 증언이 대부분이어서 중대 범죄 혐의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었더랬어요. 막상 예수님을 잡아와서 문초해도 사람 생각으로 미루어 헤아릴 수 없는 불가사의한 말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침묵하던가. 그래서 대제사장의 마지막 질문이 던져집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메시아냐? 예수님께서 넌지시 알려주시던가 미스테리처럼 베일을 치시며 직답을 미루시다가 드디어 침묵을 깨시죠. 내가 그니라. I am. 다윗의 왕손 메시아라는 주장으로 기소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이제 나왔습니다. 참고로 예수님 사후 100년 후 AD 125년쯤 바코크버라는 사람이 출연해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한 적이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변 물론 당돌하죠. 그러나 그것이 불법이거나 그것 때문에 비난받을 구실은 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후속 발언이 문제예요. 자신을 다니엘서의 그 인자라고 하면서 그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보좌로 인도되어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하신 거예요. 대제사장의 반응? 옷을 찢으며 증인이 더 필요 없다. 신성 모독이다. 당신들도 들었지? 이런 놈을 어떻게 하랴? 네, 여론 재판에 붙여서 사형시킵니다. 예수님의 이 발언은 다니엘서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내려오심, 디센딩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자가 하나님께 인도되어서 하나님과 나란히 보좌에 나아가 앉으심, 그러니까 어센딩, 올라가심의 뜻입니다. 즉 높임을 받고 들림을 받아 영광스럽게 되심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미치광이 같은 말을 들으니까 대제사장이 옷을 북북 찢고 광분한 것입니다. 스토리는 진행됩니다. 예수님은 기소되고 십자가에 달리게 됩니다. 그러나 독자인 우리는 다니엘서의 인용 혹은 소환이 주는 그 충격이 그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끌려가 죽게 된 예수가 바로 그 인자, 종말적 인자라는 사실인데 지금 작가는 우리 독자에게 이런 똑같은 결론을 내려보라는 무언의 압박을 가하고 있어요. 강한 압박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비로소 믿는 자,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일 설교 주제와 연결하여 코멘트를 하자면 이 예수,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여타 지상의 임금들을 능가하는 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초월적 인간입니까? 영원한 통치를 물려받을 신적인 존재일까요? 즉 예수님의 정체성 세 번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가요? 네, 다음 주일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아들로 오신 인자 예수님, 버림받았던 존재, 그러나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로 저희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바로 그 이스라엘, 예수님을 따르는 믿는 자들입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변하여 모퉁이처럼 귀하게 쓰임을 받고 오히려 저희들이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영광의 자리로 올려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인자 되신 예수님이 나와 같은 죄인도 이스라엘 믿는 자의 무리 속에 포함되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